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1932년 미국 뉴욕 이 대도시에서 버몬트주의 한 시골로 이사를 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경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절반 정도를 자급자족했습니다. 돈을 벌거나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을 살 만큼만 노동을 했고 양식을 모은 후에는 노동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과 함께 참다운 삶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조화로운 삶의 저자 스코트와 헬렌 디어링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디어링 부부는 자본주의에 매몰된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자연과 벗하며 자연과 함께 순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트 니어링은 100세가 되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이 자신에게 준 시간은 다 했음을 깨달은 그는 절식을 시작했고 평화롭게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라는 그의 가르침은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정한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더 많이 존재하는 것, 그것은 생과 사의 경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자아의 확립이었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과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의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5월 16일 금요일 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라이프가 19세기에나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현대에서의 효용성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은 경험과 실증에 근거한 확실한 반증이 될 듯합니다. 이들은 대공황의 한파로 그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을 떠나서 시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들의 재산이나 학력 같은 개인 자본에 기대지 않고 철저한 무에서 시작해서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완성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니어링 부부는 소로의 아들, 딸이었다고 해도 될 것 같죠. 오늘 소로는 육식의 즐거움, 사냥의 즐거움, 낚시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생존 원칙, 결과적 공생 원리를 벗어날 때 그 모든 것은 잔악한 살상 행위가 된다는 전제입니다. 책 선물 알려드리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월든의 감상 주간 동안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월든 완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_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키 리의 No Rest for the Wicked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17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감상할 내용은 보다 높은 법칙들, Higher Laws란 제목의 장입니다. 소로는 인간이 본능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본능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믿은 그는 야생성의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야생성이야말로 인간이 자연의 거주자, 자연의 일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숲길에서 만난 우드척을 보고 강렬한 식욕을 느꼈을 때도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As I came home through the woods with my string of fish, trailing my pole, it being now quite dark, I caught a glimpse of a woodchuck stealing across my path and felt a strange thrill of savage delight and was strongly tempted to seize and devour him raw. Not that I was hungry then, except for that wildness which he represented. Once or twice, however, while I lived at the pond, I found myself ranging the woods like a half-starved hound, with a strange abandonment, seeking some kind of venison which I might devour. And no morsel could have been too savage for me. The wildest scenes had become unaccountably familiar. I found in myself, and still find, an instinct toward a higher, or, as it is named, spiritual life, as do most men, and another toward a primitive rank and savage one, and I reverence them both. I love the wild not less than the good. The wildness and adventure that are in fishing still recommended it to me. I like sometimes to take rank hold on life and spend my day more as the animals do. Perhaps I have owed to this employment and to hunting, when quite young, my closest acquaintance with nature. They early introduce us to and detain us in scenery with which otherwise, at that age, we should have little acquaintance. Fishermen, hunters, woodchoppers, and others, spending their lives in the fields and woods, in a peculiar sense, a part of nature themselves, are often in a more favorable mood for observing her. In the intervals of their pursuits, than philosophers or poets even, who approach her with expectation. She is not afraid to exhibit herself to them.
물고기 잡은 것을 줄에 꿰어들고 낚싯대를 끌면서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제법 어두워졌을 때였다. 이때 우드척 한 마리가 내 앞길을 살짝 가로질러 지나갔다. 난 야만적인 기쁨의 야릇한 전율과 함께 놈을 날 것으로 잡아먹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그 우드척이 나타내는 야성의 식욕을 느껴서였다. 나는 호수가에 사는 동안 굶주린 사냥개처럼 어떤 야생동물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이상한 무아의 경지에서 숲속을 헤맨 적이 한두 차례 있다. 그때 같으면 어떤 종류의 고기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장 야성적인 광경도 왜 그런지 낯설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나의 내부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높은 소위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을 발견하는데 그들과 달리 또 다른 본능, 즉 원시적이고 상스럽고 야만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존중한다. 나는 야성을 선 못지않게 사랑한다. 낚시질에는 야성과 모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난 아직도 낚시질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때로 나는 삶의 야성적인 면에 빠져들어 하루하루를 좀 더 야생동물처럼 보내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내가 자연과 친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의 낚시와 사냥 덕택이었던 것 같다. 낚시와 사냥은 일찌감치 우리를 자연의 경관에게 소개해주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이엔 자연과 별다른 친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어부와 사냥꾼과 나무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들이나 숲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생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철학자나 시인보다도 자연을 관찰하는 데 더 좋은 위치에 처할 때가 많다. 자연은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The traveler on the prairie is naturally a hunter. On the headwaters of the Missouri and Columbia, a trapper. And at the Falls of St. Mary, a fisherman. He who is only a traveler learns things at second hand and by the halves, and is poor authority. We are most interested when science reports what those men already know practically or instinctively. For that alone is a true humanity, or account of human experience. They mistake who assert that the Yankee has few amusements, because he has not so many public holidays, and men and boys do not play so many games as they do in England. For here, the more primitive but solitary amusements of hunting, fishing, and the like have not yet given place to the former. Almost every New England boy among my contemporaries shouldered a fowling piece between the ages of 10 and 14. And his hunting and fishing grounds were not limited, like the preserves of an English nobleman, but were more boundless even than those of a savage. No wonder, then, that he did not oftener stay to play on the common. But already a change is taking place, owing not to an increased humanity, but to an increased scarcity of game. For perhaps the hunter is the greatest friend of the animals hunted, not excepting the humane society.
대조원을 여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냥꾼이 되며 미주리강과 콜롬비아강 상류를 여행하는 사람은 덫사냥꾼이 된다. 세인트 메리 폭포를 여행하는 사람은 어부가 된다. 단순히 여행을 하는 사람은 사물의 반쪽만 간접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정말로 무엇을 알아가지고 왔다고 할 수 없다.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이미 실제적으로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과학이 보고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흥미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인문과학, 즉 인간 경험의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미국인은 영국인처럼 공휴일이 많지 않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영국에서처럼 많은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오락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사냥이나 낚시 같은 보다 원시적이고 개인적인 오락이 버티고 있어서 다른 놀이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 나이 또래 거의 모든 뉴 잉글랜드 사람들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소년 시절에 엽총을 메고 사냥을 다닌 경험이 있다. 그들의 사냥터와 낚시터는 영국 귀족의 전용 수렵지구처럼 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개인의 사냥터 이상으로 광활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운동 경기를 하려고 공설 광장 같은 데에 자주 머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자비심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사냥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냥꾼은 사냥 대상이 되는 동물들의 가장 좋은 친구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동물학대 방지협회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폴 웰러의 컨트리였습니다. 소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이것은 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생존을 위한 행위라는 범주를 벗어날 때 그것은 의도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엽총을 들고 사냥을 즐긴다는 건 모순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죠.
'When at the pond, I wished sometimes to add fish to my fare for variety. I have actually fished from the same kind of necessity that the first fishers did. Whatever humanity I might conjure up against it was all factitious and concerned my philosophy more than my feelings. I speak of fishing only now, for I had long felt differently about fowling and sold my gun before I went to the woods. Not that I am less humane than others, but I did not perceive that my feelings were much affected. I did not pity the fishes, nor the worms. This was a habit. As for fowling, during the last years that I carried a gun, my excuse was that I was studying ornithology and sought only new or rare birds. But I confess that I am now inclined to think that there is a finer way of studying ornithology than this. It requires so much closer attention to the habits of the birds that if for that reason only, I have been willing to omit the gun. Yet notwithstanding the objection on this score of humanity, I am compelled to doubt if equally valuable sports are ever substituted for these. And when some of my friends have asked me anxiously about their boys, whether they should let them hunt, I have answered yes, remembering that it was one of the best parts of my education. Make them hunters, though sportsmen only at first, if possible, mighty hunters at last, so that they shall not find game large enough for them in this or any vegetable wilderness, hunters as well as fishers of men.
호숫가에 사는 동안 나는 변화를 줄 겸 해서 식단에 물고기를 추가할 때가 있었다. 사실 나는 인류 최초의 어부들과 똑같은 필요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다. 내가 낚시에 대해서 어떤 인도적 차원의 반대론을 제기한다면 그건 인위적인 것이며 나의 감정보다는 나의 철학과 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단지 낚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새 사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숲속에 들어오기 전에 엽총을 팔아버렸다. 낚시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비심이 덜해서가 아니라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난 물고기나 지렁이에 대해서는 가여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랬다. 엽총을 마지막으로 메고 다니던 최근 몇 년 동안에 대해 변명을 하자면 조류학을 연구하는 데 총이 필요하며 처음 보는 새나 흔치 않은 새 외에는 잡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조류학을 연구하는데 총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방법은 새들의 습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므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기꺼이 엽총을 포기했다. 그러나 인도적 견지에 입각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대신할 만한 좋은 스포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아들에게 사냥을 시켜야 할지를 물어오면 나는 그러라고 대답한다. 사냥이 내가 받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였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 그래. 그 아이들을 사냥꾼으로 만들게나. 처음에는 운동 삼아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나중에 큰 사냥꾼으로 키워보게나. 그래서 이곳이나 다른 어떤 황야에서도 그가 사냥할 만한 동물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냥꾼으로 만들어 보게나. 인간을 낚는 낚시꾼 말일세.
There is a period in the history of the individual, as of the race, when the hunters are the best men, as the Algonquins called them. We cannot but pity the boy who has never fired a gun. He is no more humane, while his education has been sadly neglected. This was my answer with respect to those youths who were bent on this pursuit, trusting that they would soon outgrow it. No humane being, past the thoughtless age of boyhood, will wantonly murder any creature which holds its life by the same tenure than he does. The hare in its extremity cries like a child. I warn you, mothers, that my sympathies do not always make the usual philanthropic distinctions. Such is oftenest the young man's introduction to the forest, and the most original part of himself. He goes thither at first as a hunter and fisher, until at last, if he has the seeds of a better life in him, he distinguishes his proper objects, as a poet or naturalist it may be, and leaves the gun and fish pole behind. The mass of men are still and always young in this respect. In some countries, a hunting person is no uncommon sight. Such a one might make a good shepherd's dog, but is far from being the good shepherd.
엘곤퀸족 인디언들이 말하듯이 사냥꾼이 가장 훌륭한 인간이었던 시절이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개인의 역사에도 그런 시절이 있다. 우리는 엽총을 한 번도 쏘아보지 않은 소년을 가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 소년이 인정이 더 많아서가 아니며 오히려 그의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사냥에 빠진 청소년들에 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들이 머지않아 사냥을 벗어나게 되리라는 나의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철없는 소년 시절을 지나고서도 자기와 똑같은 조건으로 생을 살아가는 뭇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죽이진 못할 것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의 동정심은 흔히 그렇듯이 인간과 동물을 차별하는 종류의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젊은이가 숲과 친해지고 또 자신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과 친숙해져가는 경로는 대략 그러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사냥꾼이나 낚시꾼으로서 숲에 간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몸 안에 보다 훌륭한 삶의 씨앗을 지닌 사람이라면 시인으로서든 박물학자로서든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찾게 되어 총과 낚싯대를 버리게 된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냥이 취미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흔히 보았다.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꽤 쓸만한 양치기 개 노릇을 할지는 모르나 진정한 목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스 오로 에세이 월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Iron and Wine의 Flightless Bird, American Mouth였습니다. 동물을 한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일 때만 한시적으로 엽청을 지어주고 숲을 헤매게 하라. 소로식의 역설적인 자연교육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유희로서 살상을 즐기는 사람들을 소로는 가장 경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그토록 즐기던 낚시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아예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I have found repeatedly of late years that I cannot fish without falling a little in self-respect. I have tried it again and again. I have skill at it. And, like many of my fellows, a certain instinct for it, which revives from time to time. But always when I have done, I feel tha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I had not fished. I think that I do not mistake. It is a faint intimation, yet so are the first streaks of morning. There is unquestionably this instinct in me, which belongs to the lower orders of creation. Yet, with every year, I am less a fisherman, though without more humanity or even wisdom. At present, I am no fisherman at all. But I see that if I were to live in a wilderness, I should again be tempted to become a fisher and hunter in earnest.
최근 들어서 나는 낚시를 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나는 낚시를 꽤 많이 해본 사람이다. 낚시질에는 제법 솜씨가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또래의 친구들처럼 그것에 대해 타고난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 본능이 가끔씩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나는 낚시를 하고 나면 차라리 하지 말았더라면 하고 생각을 번번이 하게 된다. 내가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의 어렴풋한 계시다. 그러나 새벽의 첫 햇살도 어렴풋하기는 마찬가지다. 나에게는 분명 하등 동물에 해당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자비심이 더 많아지거나 더 현명해진 것도 아닌데 해가 갈수록 낚시질을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이제 나는 전혀 낚시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황야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면 다시 본능적인 사냥꾼이나 낚시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서의 월든,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Alt-J의 Buffalo였습니다. 월든에 살면서 자연을 접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소로의 변화가 그 연대기적으로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호수에서 밤낚시를 할 때의 충족감을 표현하던 예전의 호수편을 지나서 보다 높은 법칙들 편에 와서는 낚시조차 유희를 위한 살상행위라고 생각하고 더는 낚시를 하지 않게 되는 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존을 도모해야 할 때가 오면 그는 다시 사냥을, 낚시를 시작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은행나무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현대문학에서 알베르 코엔의 소설 내 어머니의 책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연극 줄리어스 시저 5월 21일 수요일 7시 30분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소로는 월든에서의 삶이 풍요로 가득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도 우두척도 먹지 않게 되죠. 내일 채식주의자가 된 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Born and Raised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는이었습니다.